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 시간을 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보좌가 놓이고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심판의 실상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면은요.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 626-374 9480번이나 김영진 목사님 626-497 81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9절로 1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목사님. 지난번에 7장 9절로 14절은 7절, 8절의 설명 부분인 18절로 25절을 설명한 후에 말씀할 것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로 14절의 내용은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 26절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26절을 한번 다시 읽지요. 목사님이 읽으실래요? 지난번에도 예. 읽었는데.
예. 예. 다니엘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대로 25절은 작은 뿔의 행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고요. 예. 그리고 26절에 그 작은 뿔은 심판이 시작될 때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거든요. 예. 이 심판에 대한 것이 바로 9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예. 처음에 본문을 읽었죠. 다니엘에게 보이기를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좌정하십니다. 주위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옹호해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특이한 묘사는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 보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비슷한 표현이 에스겔 1장과 10장에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가장 합당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오직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묘사된 하얀 머리털, 눈같이 하얀 옷, 불붙는 바퀴, 불이 흘러내리는 보좌 이런 묘사들은 다 계시적 형상들입니다. 다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형상이 무엇을 가르치는 상징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울는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순결과 정결케 하시는 기능, 온 우주를 빠짐없이 둘러보시는 능력 등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이 심판과 관련되어서 어떤 입장에 서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인 묘사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그럼 이 심판에서 피고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죠? 네. 온 우주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피고가 있는 것인지요?
예, 우선 이 장면을 보면 책들이 펴져 있잖아요. 예. 그 책들이 어떤 책인지 설명은 없어요. 예. 그러나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요, 책들의 성질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좀 목사님 읽어보실래요?
예,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심판 장면이잖아요. 예. 그러나 다니엘 7장과는 다른 장면입니다. 예. 이것은 1000년 후에 1000년 왕국 심판장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예, 소위 이 천년 왕국 후에 있을 일이고요. 그러나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같은 모습인데 여기 펴져 있는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그냥 책들이라고 했고 다음은 단수로서 책이라고 했는데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심판장 앞에 펴놓인 책은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장면을 보면요.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 복수로 말하는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실을 기록한 행위 기록부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책들도 생명책과 행위 기록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니엘 7장과 계시록 20장은 다른 장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계시록 장면이 천년 왕국 후의 장면이라면 다니엘 7장은 언제 있는 심판을 나타내는 걸까요?
예, 아까 목사님이 다니엘 7장 심판에서 피고가 누구냐고 했잖아요.
예,
계시록 예. 예, 20장에는 피고가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계시록처럼 뚜렷하게 그 피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7장 11절을 읽어보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다니엘 7장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심판의 대상이 작은 뿔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지잖아요.
예,
예 원문에는 그냥 그 뿔입니다. 그 뿔, 작은이란 예. 말은 없어요.
예.
그 뿔이니까 작은 뿔이죠. 그 뿔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사람이 넣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뿔이 큰 소리 하는 것과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내재 짐승이거든요. 곧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망하는데 작은 뿔의 큰 소리가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제국 로마가 망한 후에 작은 뿔이 열뿔 사이에서 나온 것을 생각하면은요. 작은 뿔과 제국 로마의 망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 상징적인 표현은 제국 로마는 죽고 교권 로마가 그 위를 대신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2절을 보면은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다른 짐승들이란 넷째 짐승보다 먼저 나온 짐승들이죠. 그것들은 넷째 짐승이 나올 때는 이미 다 사라진 것들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짐승들의 정신이 작은 뿔을 통하여 유지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계시되어지지요.
네. 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납니까? 계시록은 다니엘보다 훨씬 뒤에 기록한 계시가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13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다니엘 7장 11절, 12절의 말씀이 그때 다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계시록 13장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여기도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특이하게 생긴 짐승이죠. 이것은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조합, 이 모자이크한 모양이거든요.
예.
아, 이 짐승의 실상을 알려면은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아,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피는 시간이니까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아무튼 다니엘 7장 11절 12절의 말씀이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확실하게 예언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인 것 같아요.
네.
예?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서 나왔기 때문에 넷째 짐승이 불에 던져지면 작은 뿔은 당연히 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이 말씀에 의하여 7장의 심판의 피고는 작은 뿔이 주피고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예. 작은 뿔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심판정에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좀 이상하고요.
예.
작은 뿔을 심판한 내용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분명한 것은 7장의 심판 장면이 계시록 20장의 심판 장면과는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이 두 번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지요.
예.
그런데 계시록은 천년왕국 후에 있는 장면이에요. 20장 쭉 읽어보면 확실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다니엘의 이 장면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장면이 확실하지요. 성경은 심판하실 시간과 때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먼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아, 목사님이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세요.
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회개하라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예.
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 이제 이 말씀은 보면은요,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예.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또 그 심판과 관련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시죠.
예,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하잖아요.
예.
예, 이 베드로전서의 표현과 좀 비슷하지요.
예.
예. 그런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예.
베드로는 그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하라고 했죠.
예.
우리 번역에는요.
예.
그런데 이 조물주라고 번역된 말이나 창조주라고 번역된 말은 같은 헬라어 커티스테스거든요. 예,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그 사람들은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자신을 창조주께 맡기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거든요.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 여기 보니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해석했잖아요.
예.
예,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서 지금 예, 제가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이것은 계시록 19장 2절에도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예, 이 19장 2절 말씀도요. 천년왕국 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음녀를 심판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예,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받은 것을 신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음녀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계시록 그 음녀가 심판받는 내용은 계시록 17장 18장에 있습니다.
네.
예,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이 심판을 받는데요. 이거 같은 존재입니다. 음녀와 작은 뿔을 이것은 같은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설명은요. 계시록을 연구할 때 자세히 얘기해야 하는데요.
예.
여기서 이 얘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계시록 13장이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사실의 연장선으로 나타내 주신 것처럼요. 역시 이 음녀 사건도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의 연장선에서 계시한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다니엘 7장의 심판의 피고가 작은 뿔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네. 예.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심판하실까요? 교회를 잘 가꾸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도록 이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셈인데요.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로 군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죠.
예.
그냥 두면은 그 정체가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심판해야 할 수밖에 없죠. 심판해서 참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로 나타나지만 세상 정권의 모양을 바꾸어서 교권주의로, 교권국으로 나타내는 사실상을 드러내어서 이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속죄 봉사하시는 구주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분명히 진상을 나타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심판정을 개정하고 이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네.
야, 이것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4절에 그렇게 잘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또는 예수 교회들이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들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소위 이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신앙과 교리로 주장하는 것이 성경상으로 이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갔으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면서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반 신도들은 지도자가 말하는 것만 따라가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해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예.
대부분이요.
예.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하시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있지만 실상은 작은 뿔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밝혀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이제 왜 교회를 심판하시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교회를 심판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이 문제는 이제 다니엘 8장 9절로 14절에서 다시 더 분명하게 계시되어지거든요. 아마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하는 이야기와 꽤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심판하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한 예언이 8장에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기별이 세상에 주어집니다.
네.
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때를 작정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회개하라는 기별이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것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아주 크게 외쳐졌죠. 그러나 그 전에 루터 전에 위클립이나 허스나 제롬 등의 선구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기별이 전파되었습니다.
네.
예, 그것이 마침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확실한 기별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기록된 대로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실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네.
예, 루터 등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어디든지 회개하라는 기별이 전파되었어요.
네.
그것은 작은 뿔의 권세도 역시 이 기별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조직, 교권 로마는 루터와 그 무리들이 전하는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오늘날 개신교라는 교단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아직도 엄청 미흡하지요.
네.
심판하실 시간이 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판을 드러낸 확실한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8장에서 그 문제를 자세히 얘기해야 할 것이에요.
네. 예. 아까 7장 26절에 심판이 시작된 즉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사실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 정체가 드러나니까 전에 누렸던 권세를 다 행사할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미 다른 설명에서 살펴본 대로 1260년 기간이 끝나면서 그 전성기의 권세가 끊겼죠.
네.
예, 그것도 정해진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개혁과 국가적 사건 등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였지만은요.
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나 그 권세가 끊겼던 것만은 확실하죠.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죠. 그래서 이 다니엘 7장 22절에 이런 사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다니엘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9절에 심판의 왕좌에 앉으신 분이잖아요.
네.
아, 여기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라고 했잖아요.
네.
이 말은 구절에 심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신원이라는 말하고
네.
심판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에서 놓이게 하면서 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이 작은 뿔에 대해서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양쪽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마음 놓고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은 작은 뿔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할 것이지만 일시에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갈 것이고 끝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작은 뿔에 대한 기록이 세 번 있는 것처럼 심판이라는 말도 세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그 반드시 그렇게 대귀를 맞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은요. 이런 기록은 참 재밌잖아요.
네.
예, 예, 작은 뿔, 작은 뿔, 작은 뿔 나오면 심판, 신원, 심판. 그거 다 같은 이렇게 대귀가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목사님, 13절,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정말 그 7장 13절 14절 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은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신의 자칭호, 자칭으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바로 그 배경이 다니엘 7장 13절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심판 자리에 임하시는 광경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제 심판정을 베풀어 놓았지만은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께서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는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셨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심판정에 임하시는 모습을 아주 이 장엄하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대로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를 받으셨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든지 그릇되게 믿으면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정에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분과 존재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앞으로 8장에서 볼 것이지만은요, 이 작은 뿌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자기가 대신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 8장에서는 예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내셔서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 교회에다가 분명히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이제 작은 뿔에 속하는 것이고
네.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성도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들 대신 인자 예수님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영생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인자의 나라고 사람들의 나라거든요.
네.
이 말은요, 예수 안에서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저는 그런 상징으로도 봅니다.
네.
예,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예, 창조주를 믿을 때만 진정한 사람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장면은요, 맹수의 나라와 인자의 나라를 이렇게 대조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예, 이 말씀에서 더 깊은 복음적 의미가 확실히 있지만은요, 이 시간도 다 되었고, 이 라디오 설교로 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사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예, 아무쪼록 성경이 계시한 대로 바르게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영생의 생명을 반드시 소유해서 우리와 애청자들이 다 그렇게 되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1000년 전에 있는 심판과 1000년 후에 있는 심판, 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참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잘 깨달아 알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예, 간절합니다. 예,
기도로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판으로 성도를 신원하시고 작은 뿔의 실상을 드러내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의 진리를 깨닫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의 좌표를 따라서 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